자, 오늘 성경 바로보기 서른 한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속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dispensation of promise,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죄 경륜, 무죄, 그 다음에 양심 경륜, 그 다음에 인간 정부 경륜, 그 다음에 넷째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약속의 경륜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으로 삼고 하셨어요. 그 민족이 뭐 수가 많거나 그 민족이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민족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신학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저 땅, 그렇죠,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하는 저 가나안 땅을 내 씨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래서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된다, 내 자체가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씨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씨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씨, 그 씨 가운데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을 얻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확증해 주시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야? 지금부터 약 4천년 전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이어져 와서 지금 이 시간에, 4천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저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다 멸망한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저 땅의 약속, 복의 약속, 그 다음에 씨의 약속,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런 약속을 받으면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 자,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할 텐데, 그 일생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래서 저 북쪽으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자기 집에서 키운 그와 같은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많은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그 왕들을 부수고, 그리고 롯을 끌고 몇백 킬로미터를 지금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가서 잡아왔단 말이에요.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언제 이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여기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롯의 사건이 있은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저 왕들이 언제 연합해서 나를 침범해오면 그러면 내가 정말 곤경에 빠지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막아주는 그와 같은 방패가 되겠다.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내게 큰 보상을 줄 텐데 그 보상이 사실은 내 자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어떤 약속을 지금 주셨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아, 이렇게 씨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롯도 구해오고 다 했는데 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이로 봐서는 내가 아이를 가질 그런 나이가 지난 것 같으니 그냥 씨는 다 관두시고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그 청지기나 내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상속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죠? 주를 믿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I hear you, I believe you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말 믿는다, 내 말 듣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믿었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시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기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6절,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뭡니까? 내 씨가 하늘에 별들같이 많게 된다.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넘어가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 믿는 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거니와 우리 여기 대여비가 있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 은혜잖아요. 학비도 대주고 그렇죠? 은혜예요. 대여비가 너무 모든 걸 다 잘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어디 회사 가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뭐 이렇게 받으면 그건 보수예요. 보수.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착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렇죠? 예. 이거 이야기는 이제 또 하면서 여기 로마서 4장의 첫 부분에는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율법시대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절부터 나오는 건 누구냐면 다윗의 예를 들은 거예요.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에 있는 그 다윗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을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시대 이전 사람이나 율법시대 사람이나 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율법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누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주 확실하게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칭의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 창세기 15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고 그 이후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에 하나님 약속 이행에 대한 겁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며칠 뒀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아들 며칠 뒀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 외에 이스마엘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His own only begotten son 아브라함과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은 아들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삭이 또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야곱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 부인도 데리고 애들도 데리고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혼이 총 몇 혼이라고요? 70. 70 혼이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성경 기록대로 약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거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집트 탈출을 할 때 남자만 걸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20살 이상이 돼서 걸어가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기다 부인이 있고 애들 그 당시 뭐 서너 명씩은 다 낳았을 테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면은 사실 200만 이상 3,400만이 돼서 불어갖고 이제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온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유대인이 적어도 1억 명이 넘을 거예요.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것 같은 그 민족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그 민족들이, 요한계시록 22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절,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휴거가 돼서 몸이 변화가 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맨 마지막엔 이 땅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이 땅 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창해서 말 그대로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그 별들을 다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데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영원 동안에 그렇게 생성이 되리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0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유대인은 다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 선택이 돼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선택받은 건 맞아요. 그 땅에 있는 동안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저 하늘에 가는 거는 그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는 건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이제 확신하였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기 한번 가서 성경 말씀 9절 10절부터 이제 한번 가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중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99세기 되면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아요? 아니면 동시에 받아요? 아니면 할례를 그 전에 받아요? 예? 먼저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은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의 의의를 봉인하는 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칭의를 아브라함에 부여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아직 이방인. 아직 이방인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그 순간에는 아직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 할례의 표적. 그 할례의 표적은 그가 99세 때 할례의 표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고 믿는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는 나중에 생기는 거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천국 가는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걸 구분했기 때문에 그냥 유대민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지 천국에 가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신약이고 구약이고 할 거 없이 육신의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저주를 당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50년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장로고 뭐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born agai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직 물론 그 당시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개념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륜에서도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누가 실패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씨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이 내 씨를 만들어준다니까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아직 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실수해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곤경에 처하니까 파라오에게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단보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다. 아무리 뭐 고상한 것 같고 고귀한 것 같아도 사람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 덩어리요 실패 덩어리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하는데 씨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 이거는 내 아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첩이라도 얻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 씨를 내라는 것보다 하고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녀를 취해서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씨는 내 씨가 아니다. 그렇죠? 내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 그 사람만 내가 독생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성경에서 늘 순종하고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삭도 이제 실패를 합니다. 이삭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리브가 빼앗길까 봐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의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의 프레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이게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좋은 목사고 뭐 그렇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구조, 프레임이 그런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더스트로 표현돼서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리브가가 아이를 이렇게 뱄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갑니다. 아 도대체 왜 배에서 이렇게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내 배에 두 명이 들어있다. 네, 두 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에서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래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누굴 더 좋아해요? 교활하고 간사하지만 누굴 더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된 이삭은 어째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렇죠 가슴에 털도 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예, 짐승도 잘 잡아다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는 이 육신적인 아들, 이 에서가 다 좋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속임수를, 야곱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결국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재미있는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이삭도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로 보이며 실패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속임수의 대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장을 많이 할애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야곱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속이기에 능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보통 사람의 야곱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가서 읽어보면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내용이 나오죠.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자 이러고 나서 드디어 어디로 가요? 바딴 아람으로 가서 그래서 아내를 얻고 이런 가운데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종로로 타다가 속임수의 대가의 대가가 라반이에요. 거기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죠? 여태까지 이게 속이고 살다가 아주 대가한테 걸려갖고, 예, 그래갖고, 완전히 거의 모든 것 잃을 뻔 했잖아요. 목숨까지 잃을 뻔 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죽이면 너 안 된다. 하나님이 꿈에 얘기했기 때문에 라반이 안 죽인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임 당할 뻔 했어요. 이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서. 자, 이러고서 이제 터덜터덜 지금 돌아오는데 지금 누가 또 만나러 옵니까? 자기 형 에서 옛날에 20년 전에 속이고 그냥 해갖고 이거 등쳐먹고 그리고 도망치고 하여튼 이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까 죽을 지경이 됐죠. 이런 가운데 얍복강을 건너면서 부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은 대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으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땅 여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베델로 가요 안 가요? 야곱이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살렘이라고 하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땅으로 거기 가서 살다가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어떤 사건을 또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방에 사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살렘을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떠나갔던 그 베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겠다는 그 베델 거길로 올라가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35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올라갈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야곱에게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제일 먼저 꼬이기 시작한 일이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열두 아들.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그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 요셉을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팔려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비애를 그때 가장 크게 본 거예요. 요셉이 죽었구나.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열 사람이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빵을 사갖고 양식을 구해갖고 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다음번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때 누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음식 다 꺼내놓고 아버지 이번에 먹고 다음에 내려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오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나 100년이고 사는 동안 속이고 등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뭘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게 꾸물꾸물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잃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몇 차례나 뭐라 그래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을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일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이집트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한다.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죄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 죄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죄 지은 것 자체를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젊을 때 죄 많이 짓습니다. 그 짓는 그 죄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실망시키는 그걸 대해서 평생토록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회개한 그 이후에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또 실패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걸 보고 그리고 어떻게 미워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다가 이 요셉을 갖다 파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에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이끄시냐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이끄실 때 가서 보세요 하는 일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죠? 계속해서 뭐예요? 모세가 틀렸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냥 출애굽 사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본보기를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람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될 때 이 경륜도 끝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끝이 어디냐? 이집트예요.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시내산에서 여기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까지 어디에 맨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성경은 이집트를 속박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쇠 용광로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이거 광석 집어넣어봐요. 그냥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박의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든지 속박의 집. 이 용광, 쇠 용광로 그 이집트에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경륜의 이제 끝에 이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다 죽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종노릇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물에다 빠져 죽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와 같은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속박에 갇혀있다가 탈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탈출기가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탈출기, 엑소더스 하는 거니까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극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고난과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구원자 누구?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 모세.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탈출시켜서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끌고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는 그 순간부터가 엄밀한 의미에서 올드 테스터먼트 알겠죠? 유언의 약속을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마무리하시느냐 출애굽기 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장 6절에서부터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주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주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세 구절 안에 I will 하고 내가 하겠다는 말이 지금 적어도 여섯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끝마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결코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4천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간의 잘못과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역사상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을 떠도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저 땅에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그래서 약속 경륜을 통해서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속의 이 경륜을 통해서 근 4천년 동안 누구의 표현대로 정말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그와 같은 민족을 본 적 있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를 대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저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이렇게 나타내는 심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죠? 불이 타면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심벌이 바로 불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불타는 그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 경륜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조금 우리 삶에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거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도록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집트 땅을 떠난 남자 장정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이집트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몽땅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미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거기에 끝이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몽땅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거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느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보상의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들은 누구예요? 이 이집트를 떠났던 그 사람들.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그 약속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믹스가 돼야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어야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약속 받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여기 땅은 70년, 80년이에요. 70년, 80년.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그렇죠? 이 땅에 속한 라이프가 아니라 저기 eternal, 하늘에 속한 그런 라이프가 있고 Everlasting, 끊임없이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라이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고 하는 영원한 안전보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간섭하시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약속도 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그 단어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그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간에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 딸 셋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한테 내가 보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생에서 보는 직장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양식, 그 양식은 누가 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김치 담그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